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은 비록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자리로 회복을 원하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인생을 의존하면서 삶을 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의 추구를 만족시키려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진정한 아버지를 버리고 가정을 뛰쳐나간 탕자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눈물어린 호소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이 장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주님과 제자들 일행,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고 주님께서는 여행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오수를 즐기는 낮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길로 나온 운명이 파란만장한 한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대화에서 이 신령한 예배의 가르침을 베푸시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마을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요한복음 4장 자체에서 마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신앙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당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그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 전체를 지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악의 역사 중앙에 오셔서 개처럼 취급되던 온 이방인들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셔서 온 지구촌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그의 자녀로만 또는 그의 일꾼으로만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교회의 가장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도 몸을 입고 사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바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조차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을 예배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도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21절의 말씀인데요. 바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그렇거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리심산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참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합당합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 진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산에서 변화된 주님께 넋을 잃고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신앙하는 삶의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예배 장소나 방법에 있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이 불경건한 여인이 예배자로 초청되었다면 누가 예배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유식이나 무식이나 죄인이나 도덕적인 사람 모두를 주님은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초청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의 삶은 이 여자보다도 더 험하고 사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예수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반드시 장소에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랬죠. 솔로몬 성전의 시대에만 해도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절대적인 장소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역대하 6장 40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같은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역대하 6장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디든지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을 어떤 장소에나 위치에 국한시키는 사상 자체가 참된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소치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진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열왕기상 20장 23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평지에서 아람 군대가 다시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산의 신은 아니며 골짜기의 신은 아니냐. 어디든지 계시는 신을 어떤 장소에만 가둬놓는 이런 어리석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약속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만나시고 기도를 들으셨던 장소적인 개념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도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함께하실 약속으로 오늘 이곳에도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엄청난 복을 예배와 더불어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예배, 무지의 예배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이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라든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대상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음의 사람들만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드리는 무지의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우리가 그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속적인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의 교통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분명히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고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빛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막연한 예배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의식을 통해서 육신의 유익만을 기대할 것이며 나에게 오는 애군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제사와 다르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분명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조상 때부터 전례되어 오는 예배를 알고 있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의 행위나 기부의 일에서는 더 진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행위로 자신의 죄스러움을 용서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전혀 그들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갖 악기들로 정신을 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곧 참 예배는 아닙니다. 구속과 관계없이 종교적 체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종교적인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도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명령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고 막연히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과 다를 것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예배와는 다른 유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처럼 의식에 장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이고 당시 여자가 말했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와는 물론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외형적인 의식은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형적으로 근사한 예배는 이사야나 호세아 때에도 주님께서 한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근엄하게 치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안팎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옷을 걸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은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속사람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호세아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이나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장엄함보다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팎으로 성령과 더불어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께서 찾으심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참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님과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여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물질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뭐였습니까? 제사는 물질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질적인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완벽한 신령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 합당한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본질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만으로는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거듭나고 죄를 씻어버린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인침으로 부어주신 성령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결국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더불어 경외감과 신비로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소의 제한이 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도 있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장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개인차도 이 영적인 예배에서 있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많은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부분을 인간의 기술과 예술과 고안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음악이 중심이 되고 또 행동이 중심이 되고 어떤 최신 기자재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예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요소를 온 교회 속에서 제하고 각 개인 속에서도 제거해서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신령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이 함께 될 때 신령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죠. 진정에 함께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외형적인 것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나 형식, 거짓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사마리아는 거짓된 예배였고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은 사실을 바탕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실과 반대되는 인위적인 모든 것은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모든 것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고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제사의 원리가 자동적으로 신약에도 계승되어지게 됨을 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진리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에 있어 진정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는 왜 이 행위를 행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죄를 위하여 반드시 대속이 필요합니다. 제사에는 대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이유거든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유명한 구약적이고 신약적인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완성된 예배도 사도행전을 비롯한 초대교회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의 만찬이 예배 중심이 되었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라는 소리를 밖에서만 듣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오해까지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희생을 예배 때마다 기념하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말씀이 없는 성례전 중심적인 예배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기치가 너무 지나쳐서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는 주님의 만찬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사실이지만 설교 중심으로 되어버린 오늘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할 예배입니다. 그럴 때 진정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시된 예배는 반드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져야만 합니다. 회복된 참 예배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외감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푹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전부로 드리지 않으면 만족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확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객관화된 예배 명령들인 진정이 모두 회복되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찾으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찾으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바라신다. 예배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조사하신다. 참 예배를 요구하신다. 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복음에 따른 실천적인 삶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봉사의 의무를 강하게 느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는 곧 순종과 선행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보다 예배가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드리는 무지의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많습니다. 의식만 장엄한 유대인 같은 제사도 있습니다. 참 예배는 신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하고 장소에 구애되지 않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세상이나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합당한 이론이 있더라도 진리의 예배자에게 큰 손실입니다. 만일 내가 생활의 근심 걱정 때문에 성경을 멀리한다면 영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도둑맞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영원히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외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주님의 요청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